장미. 장미. 뭐 아무거나 괜찮아요. 생각. 장미. 예. 그다음 내리시고 두 번째 튤립. 튤립. 예. 세 번째 해바라기. 자. 지금 이제 그거를 드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장미를 받기로 했던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자, 손 들어서 이 장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해보세요. 이 장미예요, 장미. 아시겠죠? 튤립은 두 손을 들어야 돼. 두 손을 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이게 튤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해바라기는 또 두 손을 들어보세요.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옆에 분들한테 드리는 건데, 자, 옆에 분에게 선물을 하십시오. 꽃을. 자, 장미는 어떻게? 이렇게, 이게 장미예요. 근데 장미가, 어떤 장미가 좋은 거 아니? 웃는 장미가 좋아요. 그죠? 인상 쓰지 말고 웃는 장미. 튤립도 마찬가지고, 해바라기도 마찬가지.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자, 우리 세 분 계신 분은 같이 하는 거예요. 시작! 꽃을 드리세요. 예. 이거 정말, 이렇게 예쁜 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이거는 시들지도 않아요. 시들지도 않고 포터블이야. 포터블. 어디든지 갖고 옮길 수가 있어요. 이 꽃이라는 것이 보기도 좋지만 뭐가 납니까? 향기가 나죠. 향기 나는 게 참 중요해요. 자, 우리가 집에 가서도 아, 나는 장미다. 어떤 향기? 장미의 향기를 이렇게 풍기는.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사실은 재직들이 또 교회 봉사자들이 해야 될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고는 하고 열심히는 하는데 늘 인상 쓰고 있어.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죠? 뭐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향기가 나고 그러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어떤 중요한 게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 거 아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비잉이냐 두잉이냐 존재냐 뭐 일하는 것이냐 라고 할 때 사실은 성경은 일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교회 말고 좁혀서 가정에서 보더라도 배우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님이 있고 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들을 하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참 중요해요. 중요한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내 모습에서 어떤 향기가 나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이런 일대로 하면서 욕 얻어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 내가 어떤 존재를 갖고 있느냐를 먼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꽃들을 잘 기억을 하세요. 자, 집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 오늘 제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는데 지금 제가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집사뿐만 아니라 직분자가 어떠한지를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권사님은 어떻고 장로님은 어떻고 나중에 다 설명할 건데 일단 여기 집사님이라고 나왔지만 이 직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보는 거예요. 자, 먼저 집사님, 우리 집사님이 많으시니까 우리 직분자,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상관없이 직분자는 직분자가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잠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직분자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직분자가 할 일이 뭔가? 제가 오늘 이 산타바바라 교회 보니까 아, 이 밥 다 딱 먹고 난 다음에 청소하는 거 보니까 이야 굉장히 청소 잘하네요. 막 탁탁대고 어떤 사람 의자를 탁탁 옮기고 탁. 저도 이제 유학생 목회를 한 8년 동안 했거든요. 8년 동안 했는데 사실은 유학생들 뭐 저희 교회는 이제 청소하는 사람 두고 있어요. 그냥 뭐 이제 그 이제 하여튼 뭐 다들 바빠서 또 이제 연세도 많고 그래서 못하니까 근데 여기는 젊은 사람들 옛날에 했던 생각이 막 나는데 정말 직분자들 야 이렇게 일하는 것이 직분자의 일인가 뭔가 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해답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성경이죠.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아,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교회에서도. 자, 그러면 성경은 이 직분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롤로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여기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먼저 여기에서 우리가 사도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봅니다. 우리 옛날에 어릴 적에 공부했던 그 중요한 낱말 찾기를 한번 해보겠어요. 자, 1절에서부터 보니까 그때에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열두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자, 사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겠습니다. 열두 사도가 어떻게 해요?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놓죠. 불러놓고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아, 공개가 뭐냐? 아, 이것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자, 2절에 보면 문제가 생겨서 교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인지는 제가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생겼으니까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사도들이 무엇인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지금은 뭐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우리는 뭘 하겠다고 말합니까?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니 이 사도들이 이제는 공개하는 일을 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집사들을 세우고 그 사도들이 집사를 세우니까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더 왕성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지금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자꾸 부흥하고 있죠. 부흥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는데 헬라파 과부는 뭐고 히브리파 과부는 뭡니까? 성경에 헬라파 히브리파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둘 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은 둘 다 유대인이에요. 자, 한국분들 있죠. 한국분들. 여기 보면 한국 사람과 재미교포 한국 사람. 다시 말해서 영어가 좀 편안한 한국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주로 이세겠죠. 그죠? 한국말이 편안한 한국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1세겠죠. 그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조금 달라요. 뭐 영어가 편안한 사람은 영어가 편안한 사람끼리 이야기하고 한국말이 편안한 사람은 한국말 쓴 사람은 편하고 밥 먹을 때도 어떻게 밥 먹습니까? 다 따로 나누어서 밥 먹잖아요. 그러면서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가 있는데 이 구제라는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매일 식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 식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과부들이 요즘은 이제 과부라 그러면 뭐 사실은 돈 많은 과부들도 있어요. 돈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남편이 없으니 옛날에는 나가서 활동하는 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남편이 없어지면 이 여자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근데 새로 결혼하지 않으면 밥 먹을 일이 굉장히 막막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니 불쌍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두 부류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과부고 하나는 고아를 이야기해요. 보호자가 없는. 그래서 지금의 배경과는 조금 다른 배경 가운데 있는데 그 사이에 갈등과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옳지 않다. 지금 사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하고 또 뭐가 있어요? 공개하는 일. 그러니까 공개라는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이제 공개라는 단어가 디아코네오 트라페자 그래서 식탁 봉사를 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뭘 하는 거 하니? 제가 조금 더 배경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오순절 때에 많은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은혜를 크게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순례왔던 사람들 중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도와주고 직업도 잡아주고 하는데 이 과부들은 직업을 잡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음식을 제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자꾸 식사에서 누가 빠지는 거 하니?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 바꿔서 말하면 1세와 2세가 있는데 같이 밥 먹자 그래서 밥 먹는데 2세들이 자꾸 빠져. 2세들은 왔는데 밥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누가 불만을 가집니까? 2세들이 왜 우리 먹을 거 안 줍니까? 그러면서 영어권과 한국어권 사이에 갈등 생긴 게 지금 이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가 있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사도들이? 야, 우리가 잘못됐다.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거. 그전까지는 사도들이 식사하는 거를 다 했어요. 이걸 보면 식사 준비도 하고 장보러도 사도들이 가고 다 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몇 명이 돼요? 왜? 처음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5,000명이 또 받았어. 그 다음에 또 두 번에 걸쳐서 또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몇 명이 될까? 그것만 단순하게 보더라도 8,000명. 또 애들까지 이렇게 하면 한 2만 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엄청난 숫자예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몇 명으로 시작합니까? 120명으로 시작해요. 그죠? 120명이 기다려요. 그 120명이 있을 때는 120명이 같이 밥 먹었을 때는 누가 안 오면 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 누구 안 왔네. 몇 개 남겨둬. 그러면서 남겨뒀는데 1,000명, 2,000명, 10,000명이 되니까 20,000명이 되니까 누가 밥 먹으러 왔는지 안 왔는지 이게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우리가 더 이상, 사도들이 더 이상 이 밥 먹는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대신해서 누구를 세우는 겁니까? 집사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자기들은 뭘 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직분자가 만들어졌어요. 처음으로 직분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직분자 필요 없이 그냥 다 형제 자매로 있자. 그러면 목사님이 뭐 해야 됩니까? 식당 봉사도 이제 식사 준비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하셔야 되고 재정도 누가 관리해야 돼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관리해야 되고 이게 직분자가 세운다는 것이 초대교회에서도 처음부터 직분자들이 있었어요. 다 이것들 있어서 이것 이 일들을 나눴어요.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 지금 뭐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일로 지금 초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첫 번째 해결책이고 두 번째 해결책은 그러면서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하겠다. 이 전무한다는 말이 이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그것만 하겠다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원래 원어를 보면요. 거기에 더 우선권을 두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어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사도들이 집사를 안수하고 위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사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한번 네모를 한번 표시를 해보십시오. 네모 표시. 거기 다 드렸죠, 그죠? 성경 드렸는데 집사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네모를 한번 표시해보시죠. 자, 몇 절에 나옵니까? 집사님이라는 단어가 3절에 보면 이 집사로 세운 사람이 나오는데 집사를 몇 명을 세웁니까? 7명 세우죠. 3절에 보니까 7명 세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이 일 공개의 일을 집사들이 맡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집사는 누굽니까?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임무가 뭡니까? 사도들이 했던 일들을 맡는 거예요. 왜? 왜 맡습니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을 전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우선권을 줄 수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식사하는 일이 중요하죠. 그거 안 하면 당장 표시 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목사님이 그 일을 한다면 말씀 보고 설교하는 일을 더 우선권을 두겠습니까? 장 보고 식탁 차리는 데 더 우선권을 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이제 식사 당번이면 예배 보는 데 더 우선권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식사 준비하는 데 더 신경이 많이 쓰여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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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식사 준비. 당장 밥을 안 먹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칭찬 듣는 자라는 말이 여기 보면 지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서 칭찬 듣는다. 제가 조금 단어 설명을 할게요. 이 칭찬이라는 단어가 증거받는, 그러니까 마르투레오, 마르투스 그러면 증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동사형으로 쓰면 칭찬받다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증인이 무엇인 거 아니? 어떤 증인인 거 아니? 칭찬받는 사람으로서의 증거 그런 뜻이에요. 자, 이거는 뭐 요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자, 그러면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그 일곱 스데반 외에 일곱 집사를 택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을 사도들 앞에 세워 사도들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안수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집사는 누군고 하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곱 명의 형제들인데 뽑혀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뽑혀진 사람입니까?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증거로서의 뽑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기도하고 안수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 질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집사가 하는 일이 뭘까? 집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공개하는 일인데, 그리고 식탁 봉사하는 일인데 왜 그 일을 하는 겁니까? 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선권을 두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직분자가 일을 해요. 어떤 분들은 식탁 봉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청소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안내를 하고 하는데 왜 그 일을 하는 겁니까? 말씀 전하는 자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의 일들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초점은 하나라는 겁니다.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직분자의 초점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들,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랬습니까? 교회가 부흥되면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거 좋죠, 그죠? 좋죠? 근데 교회가 부흥되면서 문제도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부족하다. 뭐 그런 문제가 생기.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500명이 온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아주 골치 아파져요. 우리가 교회를 어디로 옮겨야 되냐? 교회를 지어야 되냐? 그때부터 굉장히 이 복잡해집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교회가 부흥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들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굉장히 좋은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그걸 오퍼를 했어요. 너무 좋죠, 그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언제나 모든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뭐가 생길 수 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문제는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사실은 본질로 돌아가요. 본질. 교회의 본질이 뭔가?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운데서 이 본질에 충실하도록 돌아가는 것. 두 번째는 이 문제가 있을 때의 본질로 돌아가고 두 번째는 위임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모든 옛날에는 자기가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었어요.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요. 혼자서 컨트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컨트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세우면서 누가 생기는 겁니까? 직분자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오늘 이 말씀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다 했던 이야기들을 제가 보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문제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고 원인은 성도들이 더 많아지면서 결과는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데 히브리파 사람이 누굴까요? 원망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들이에요. 그죠? 이런 문제가 생겼죠. 당시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뭘까? 말씀 전하는 일. 중요하지만 긴급하진 않아요.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 매일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급한 일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진단을 하죠. 자신들의 문제를 파악하면서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았다. 본질을 놓치고 공개를 일삼았다. 이 그 다른 일들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 처방은 뭐합니까? 본질로 돌아가자. 그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공개의 일은 누구에게 위임합니까? 집사들에게 위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일꾼을 세운 자격이 무엇인가 하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웁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이 어떤 사람이 일꾼입니까? 일 잘하는 사람이 일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생각할 때 아, 저 사람 힘도 세고 청소도 잘하고 그러면 아, 집사 아, 저 사람 뭐 목소리도 좋고 그러면 아, 뭘 직분으로 세워야 된다 그러는데 직분자의 첫 번째 모습이 뭐예요? 뭐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게 뭔지는 제가 나중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로서 직분자로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워지는 직분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은 뭐로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니 온 무리가 다 기뻐해요. 온 교인들이 다 기뻐하죠.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지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여기 이제 먼저 제가 집사님에 대한 일들을 먼저 하겠는데 집사님들의 일의 첫 번째 초점은 무엇인가 하니 공개하는 일입니다. 공개가 뭐라 그랬어요? 식탁 봉사예요. 식탁 봉사 구제하고 섬기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헌법도 집사님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 그렇게 하면서 집사님들은 재정과 관련되어진 또 이런 이제 봉사하는 일들 뭐 그런데 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개하고 식탁 봉사하고 재정과 관련되어진 일들을 한다고 헌법이 기록됐는데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 한번 우리 총회에 어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올라왔는데 어떤 문제인 거 아니? 헌법에 보니까 재정에 관한 것은 다 집사님들이 다 관장하는데 목사님과 장로님은 재정과 관련돼서 손 떼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문의가 올라왔어요. 이제 그 교회 무슨 싸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왔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본질을 잊지 못한, 본질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 이제 사도행전 6장은 누가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보니까 공개하고 뭐 식탁하고 재정과 관련된 헌법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정과 관련되어 있는 건 집사님들이 다 하지 왜 장로님들이 손을 건드리고 그래? 장로님들 오지 마세요. 그런데 본질이 뭡니까? 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게 된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위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가 집사님들에게 위임했는데 위임이라는 게 뭡니까? 위임? 제가 어떤 일들을 위임했어요. 그럼 위임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그 위임 받은 사람들에게 받은 사람이 지도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위임한 거 아시죠? 위임하는 거 아시죠? 위임을 하면 어떻게 해요? 지도교수가 이건 네가 한번 알아서 해봐 그러면 자기가 그냥 지도교수 의견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다 알아서 합니까?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서 하죠. 위임받은 사람한테 물어보면서 하죠. 그래서 이것을 따지고 들어가더라도 결국은 위임받은 사람의 뜻을 따라서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점이 뭘 하는 겁니까? 뭐가 초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질이고 초점이에요. 그 초점이 없어지면 서로가 이제 장로님과 집사님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리 가지고 다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권한을 가지고 영역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 헌법책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그 헌법이라든지 법이라는 것은 왜 법을 만들었느냐의 그 법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들이 교회에서 만들어졌을 때 왜 그것을 만들었는지 성경에서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는지를 안다면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치한다든지 교회 내에서 직분 때문에 내 영역 내 영역 서로 이 뭡니까 터치하지 말라고 이렇게 갈등을 갖는다든지 그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초점이 뭡니까? 초점이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하는 영적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집사님들의 일이 있고 권사님들의 일이 있고 장로님들의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우리 문제들을 다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직분자가 가져야 될 마음의 초점은 무엇인가? 이 벌써 많이 진도가 나갔습니다. 사도들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을 대신하여 일을 하는 것은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위해서다. 지금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초점을 갖잖아요. 그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뭐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직분자의 가질 마음의 초점은 두 번째, 시작! 자신의 임무 수행이 우선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 전무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돕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직분자가 해야 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직분자의 초점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직분자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 직분자가 하는 일들은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곱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를 아시죠? 이 스데반 집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열심히 식탁 봉사도 했는데 이 사람의 성경 지식이 어떻습니까? 놀라워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이게 사도행전 7장의 그 스데반의 설교를 가지고 뭐 놀라운 신학이 하나 만들어져요. 이것 뭐 그걸 가지고 논문 쓴 학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정도로 성경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인데 집사님을 우습게 보면 안 돼. 이 사람들이 뭡니까? 얼마나 말씀에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빌립 집사는 사도행전 8장으로 가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를 뒤집어 놔요. 집사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말씀에 초점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능통해야 돼요. 그것이 능통해지지 않으면 제대로 직분의 일들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분의 초점이 말씀을 드러내는 것인데 안내하는, 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안내해요. 안내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안내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초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안내를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분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마음에 초점을 두고 안내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안내할까요?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될까요? 너 왔어? 들어가. 이렇게 안내해야 될까요? 어떻게 안내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오면요, 잘 왔다고 오늘 말씀을 듣고 꼭 은혜 받으세요. 그렇게 말하든지 말하지 않든지 간에 말해도 안 해도 그 얼굴에 그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참여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속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안내를 한다면 그게 뭐예요? 말씀을 초점으로 해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뭐 달라지는 거예요? 초점이 다르면요, 행동이 다르고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직분자가 앉아서 아,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안내 잘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대 오늘 그 찬양 정말 은혜스럽게 손에 손을 얹고 나의 발을 하나님의 발에 얹고 그 정말 은혜스러운 찬양인데 그 찬양대가 지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데 찬양대가 또 찬양을 연습도 하고 하는데 또 찬양팀도 너무나 은혜스럽게 잘했는데 이 사람들이 찬양하고 그럴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까?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를 하면서 찬양 연습하면서 어떻게 이 노래를 잘 부를 것인가?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노래를 통해서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받을 것인가를 하는 거예요. 찬양 들으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그 초점을 말씀에 갖는다면 이 찬양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오늘은 파트가 잘 안 맞구만. 오늘 저 사람은 왜 또 옷을 또 저렇게 뭐 가운이니까 잘 모르겠어. 헤어스타일이 왜 저래? 그렇게 본다면 찬양한다든지 그 일들이 제대로 말씀에 대한 초점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가대가 이 성가 연습을 하면서도 야,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사실 그 어떨 때는 이제 설교자가 오지만 언제나 마음이 충만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마음이 그냥 답답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찬양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마음이 확 풀려요. 그러면 말씀 전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아요. 이게 초점이에요. 그게 초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춘다는 게 그거예요. 지금 이제 파킹낫 그 이제 여기는 지금 파킹낫이 넓어서 뭐 그런 게 심각하지 않겠지만 이제 파킹장은 LA 같은 데는 파킹장이 너무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면 파킹하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예요. 예배의 승패는 파킹장에서 결정난다. 그런 말 아세요? 여기는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이 파킹장이 너무 넓어서. 이제 파킹 안내하면서 이렇게 오라고 그러면서 이게 잘못 세웠어요. 그럼 아, 집사님 그렇게 세우지 말고 좀 똑바로 세우라고. 그런 말을 딱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날 예배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 안내하는 사람이 어떻게 안내합니까? 주차는 조금 못하더라도 아, 괜찮다고 아, 잘 오셨다고. 그러니까 세상하고 교회가 좀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니 세상에서는요 주차만 잘하면 돼요. 막 욕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차만 빤뜻하게 되면 돼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차를 빤뜻하게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그죠? 만져주고 그 사람을 환영해주고 그게 첫 번째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사도행전 6장의 원리거든요. 그 교회 직분의 초점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방식대로 파킹은 완벽하게 했는데 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마음이 상해서 오는 거예요. 그럼 은혜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못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자가 어디에 초점을 가지고 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식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식사할 때는 자 이제 제가 이만큼 설명했으니까 식사 당분이 식사를 서빙할 때 어떻게 서빙해야 됩니까? 자 한다고 이제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서빙해야 돼요? 어떻게 서빙해야 돼요? 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죠? 이건 먹고 힘내세요. 근데 그 식당에서 이게 완전히 눈 한번 인상 쓰면 은혜 다 쏟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직분자가 지금 뭐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이면요 이 식사를 서빙하는 사람도 아, 이 사람 정말 은혜 받았구나 이 은혜를 잘 간직해야지 그러면서 또 이 밥 먹고 또 이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 사랑을 받으세요. 그것이 전체가 흘러가면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말씀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그 마음의 중심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의 사도들이 했던 처방입니다. 그 처방이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우선권을 두겠다. 그러면서 그 나머지 일들은 누구를 세우는 겁니까? 집사님들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함께 하는데 이 봉사하는 집사님들도 뭐 하는 거예요? 말씀과 영적인 일에 초점을 가지고 그 일을 하니까 그 교회가 은혜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직분자의 초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초점.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이든지 또 다른 때 예배에 와서 모일 때에 정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 받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은 왜 필요하냐?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안내도 하고 봉사도 해요. 그런데 이 안내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오는 적도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오면 안내할 때 어떻게 안내가 될까요? 뭔가가 안 식사 봉사할 때 어떻게 될까요? 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성령 충만 가운데 있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교회에서 일할 때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 교회에서 일하면서 상처받는 게 왜 상처받는 거 아니? 물론 상대가 잘못해서 상대가 잘못했기 때문에 또 내가 받을 수 있어요. 뭐 그건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 거 아니? 내가 원래부터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으면 그 상처가 더 크게 와요. 그죠? 내가 충만하고 내가 그냥 은혜 충만한데 어떤 사람이 한마디 해도 그걸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이길 수 있죠. 그런데 몸이 아파요. 힘들어요. 아, 막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일을 할 일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옆에서 한 소리 딱 하면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이게 확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 내 느낌을 가지고 봉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집사를 뽑을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듣는 사람을 뽑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지혜 충만. 이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머리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게 아니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고 거기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내가 뭔가 머리가 비상해서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직분자를 세울 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와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머리가 빨리 돌아간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민첩한 사람. 그래서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사람들의 사정을 잘 헤아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 이 사람이 지금 뭘 필요로 하지? 그것을 아는 것을 이야기해요. 머리 좋은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을 잘할까? 그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마음이 민첩한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일을 할 때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것이 과연 이 사람에게 필요할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결과가 칭찬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연결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따라서 순종하니까 그 사람이 칭찬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칭찬은 증인이라는 단어, 신뢰한다는 단어, 증인이라는 단어하고 연결되는데, 그 우리가 그 집사님을 뽑을 때도 어떻게 뽑는 거 아니? 칭찬받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의 증인으로서 투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 집사님, 아, 저 집사님 나하고 가깝지? 아, 저 집사님은 나한테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이분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인지를 지혜에 대한 내 증인으로서 투표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 투표하고 인기 투표하고 뭐가 같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인으로서 지금 이 성경을 보면요. 옛날에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뽑으세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1장에 보면 이게 가론유다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마띠아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제비를 뽑아요. 그런데 6장으로 가면 뭐가 나오는 겁니까? 투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제비 뽑는 거하고 투표 사이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성령님, 오순절 성령,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딱 정해주시는데 성령님이 각 심령 가운데서 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각 성도들이 성령님의 감동하심 가운데서 증인으로서 투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성령님이 오신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할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투표 당하는 분들도 사람들이 왜 나를 싫어하지? 인기 투표처럼 나를 싫어하는 모양이야? 뭐 이 교회 올까 말까? 이게 아니라 지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지 성령님께서 각 심령 심령 가운데 들어가셔서 이 사람의 증언을 하도록 지금 이 사람을 했는데 내가 못 뽑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좀 기다려야 되겠구나.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찾는, 사람이 반대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증언을 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성령님 앞에서 증언을 어떻게 쓰겠어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이 교회가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 말씀의 중심 가운데 선다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 이제 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안수집사들이에요. 안수집사들. 이제 뽑은 사람이죠. 그러면 여기에 서리집사는 뭔가? 서리집사님은 뭐예요? 어떨 때 서리라는 말을 붙입니까? 국무총리 서리 그러면 어떨 때 국무총리 서리가 되는 겁니까? 예? 어떨 때?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을 했어요. 근데 국무총리를 이제 한국 상황으로, 그 한국 상황으로 이야기 여러분들 잘 이해되니까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을 하고 그 임명된 사람이 어디에서 인준을 받습니까? 국회에 가서 인준을 받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해야지 그 사람이 국무총리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아직은 국회에 가서 인준을 받지 못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서리예요. 서리 상황.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서리 집사, 정확하게 말하면 집사 서리거든요. 집사 서리는 뭐예요? 온 회중들로부터 뭐 하는 겁니까? 인준을 받기 전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인준을 받기 전까지의 상황이 집사 서리예요. 그리고 교인들로부터 인준을 받으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집사가 되는, 요즘으로 말로는 안수집사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총리로 서리로 넘어가서 총리 서리가 되면 총리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요? 안 해요? 해요. 똑같이 해요. 우리가 집사 서리가 서리 집사라고 그래가지고 집사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뭐만 안 한 것뿐입니까? 인준만 아직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유 안수 집사가 되는 게 좀 더 높은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서리 집사는 좀 더 낮은 것처럼 생각하고 아예 안수 집사 돼야지 뭐 일을 하지 또 장로 돼야지 일을 하지 그런 사람은 이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런 것들을 잘 정확하게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집사 서리라 그래서 뭔가 낮고 높은 게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 일들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 교회의 중심입니까? 무엇이 교회의 중심이에요? 말씀이죠, 그죠?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니까 온 무리가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교회 중심되기 위해서 직분자가 해야 될 네 가지. 직분자의 초점은 뭐다?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지혜가 충만하고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칭찬받는 사람. 참 이 사탄이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냥 그걸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냥 교회 오면서 부부싸움 많이 하는 거 아세요? 차 타고 오다가 해봤죠, 그죠? 저도 교회 가다가 부부싸움하고 교회 안 간 적이 있어요. 이 목사가 안 간 적이 있다 그러면 제가 유학 시절에 그날 괜히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날 우리 부부가 이제 가족 특성이 있는데 우리 가족의 특성이었어요. 특성을 뭐 하자고 그러다가 싸워서 멈추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보세요. 지금 영적 전쟁이 결국은 뭡니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말씀 듣게 하지 못하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를 쓰고 하고 주일날 아침일수록 또 교회 갈 때일수록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이제 이렇게 심호흡을 하면서 감정을 조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목사님처럼 신방하고 전도하고 뭐 말씀 전하고 그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뭣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 올 때 조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안내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이 사람의 마음을 준비할 때 이 설교자가 앞에 딱 섰을 때 마음이 준비 안 돼 있으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미 안내하는 분들이 주차장에서 딱 준비를 하였으면 지금 딱 서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그냥 그대로 쫙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 뭐가 하나님의 일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그 초점을 안다는 것이 직분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지금부터는 자, 직분의 독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그 일들이 어떤 독특성을 갖고 있냐,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사님은 디아코노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요, 식탁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집사님을 세울 때는, 원래 세울 때는 뭐 하기 위해서? 식탁 봉사하기 위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일, 그전엔 누가 식탁 봉사를 했습니까? 사도들이 했는데 그 사도들의 일을 받아서 집사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일들을 하는데 봉사하고 섬기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 아니?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집사님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들을 하라 그러면 봉사하고 섬기고 몸으로 때우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뭐 여기까지 와서 섬겨? 내가 여기까지 와서 해? 그런데 섬기는 분이 있었어요. 누가 섬기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섬기는 분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오면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온 것은 내가 왜 이 땅에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 예수님의 섬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섬기는 일을 집사님들이 표현하는데, 이 교회에서 직분자 중에서 집사님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죠? 왜 집사님들이 많은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집사님의 섬김,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여러 집사님들이, 어떤 분은 이 부분에서, 어떤 분은 이 부분에서 다양하게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을 상징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뭡니까? 프리즘이죠. 우리가 이제 빛이 있으면 이 빛이 색깔이 뭔지 몰라요. 그냥 봤을 때는 뭐 하얀색인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빛의 성질을 알라 그러면 이 프리즘을 딱 비춰보면요, 이 빛에는 일곱 가지 그 모습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이런 모습들을 다양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 집사님의 역할들이에요. 그래서 은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사람은 저런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누구다? 집사님들이에요. 이 정말 굉장한 프라우드, 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장로님이고 목사라도 이런 자부심 없이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사님이지만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 내가 하는 말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말의 모습을 보여줄 거야,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여줄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 집사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집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 그죠? 빌립 집사님, 여 집사 베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들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자, 집사님이 그런 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 권사 직분. 이 권사의 직분은 사실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권사 이런 단어가 안 나와요. 근데 이 권사의 직분은 교회 역사 가운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할 때 성경 신학이 있고, 뭐 역사 신학이 있고, 실천 신학이 있고, 뭐 조직 신학이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을 성경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교회 역사 가운데서 알고 증명하는 것을 역사 신학이라고 그래요. 선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선교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교회 역사 가운데서 나타났다 했을 때 그것을 시시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이 권사들의 역할은요, 교회 부흥의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와 아주 비슷한 직분이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바나바 이야기인데, 바나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러 바나바, 바나바는 별명인데 그것을 번역하면 권위자, 위로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로의 아들, 권위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휘오스 파라클레시스 그랬는데, 이 파라클레시스가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할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써요. 이게 어원이 똑같아요. 여기서 위로, 보혜사라는 말이 위로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들은 위로자인데, 그 바나바가 위로자인데 권사님들이 그 권위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 위로의 역할이 누구와 통한다는 겁니까? 성령님의 사역과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권사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위로하는 일. 그래서 권사님들이 하는 일 중에 위로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누구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돼요. 아,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아, 굉장히 감동이죠. 우리 애들한테도 가끔 전화해서, 야, 너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해요. 기도한다는 말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 위로자. 근데 이 바나바를 보면요. 이 바나바를 보면 어떻게 위로하는 일들을 하는 거 아니? 이제 그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확 바뀌잖아요. 그죠? 그 바뀌고 난 다음에 그가 막 뜨거워서 이제 다메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냥 그 위협을 당하니까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이제 그전에 또 이제 아라비아 3년도 있고 하여튼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사도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 바울이. 그 얼마나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사도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사도들이 만나줍니까? 안 만나줍니까? 안 만나줘요. 이 바울 만났다가 큰일 나니까 아무도 안 만나주는데 누가 바울을 만나줍니까? 바나바가 만나줘요. 바나바가 만나줘서 사울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바울하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괜찮구나. 분명히 예수 믿었구나. 그러면서 그 바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또 이제 복음 전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들이 고향으로 보냅니다. 다소에 보내요. 그리고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그 복음의 역사가 크면서 교회가 커졌어요. 아, 같이 일할 사람이 필요하는데 누구를 데려옵니까? 바울을 데려와요. 바울을 데려오면서 바울과 함께 일을 해요. 그러면서 또 바울과 함께 선교를 가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는 바나바 이름이 더 위에 있어요. 먼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누구 이름이 앞에 갑니까? 바울 이름이 위에 가요. 그럼 나중에는 바나바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요. 이게 위로자예요. 위로자는 내 얼굴 내밀고 내가 나서는 게 위로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을, 이 사람들을 높여주는 거, 이게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지 다른 사람 높이려고 안 그러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높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요? 자기 자녀들. 엄마들이 보면 자기 자녀 자랑하고 손주 자랑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는 손주 자랑하면 돈 내고 자랑해야 돼요. 20불씩 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래 내가 20불 내고 자랑할게. 너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는 거 아니? 자랑하려고 그러면 다 20불을 줍니다.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랑을 하면서 막 그러면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 그래서 권사님들이 어머니라고 말할 때 그게 무엇인가 하니 위로자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높여주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없어지네. 그래서 이 권사님의 별명을 제가 졌는데 집사님은 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프리즘이었는데 권사님은 이 뭐예요? 촛불이에요. 촛불. 자, 촛불이 불을 밝히면서 나를 봐라, 내가 촛불이다, 이렇게 해서 촛불 비치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촛불은 무엇인가를 비춰주기 위해서 초를 대는 거예요. 그죠? 촛불은 절대 자기가 초점이 아니에요. 권사님들 그 사역을 하실 때 중요한 게 무엇인가,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촛불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비춰주고 하는. 그러면서 이 촛불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이 뭐가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눈물. 초에서 눈물 흘리는 거 보셨죠? 그죠? 보셨죠? 눈물을 흘려요. 왜?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초는 눈물을 흘리면서 서서히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요. 이게 바나바잖아요. 그죠? 이게 위로의 아들이잖아요. 위로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권사님들이 수고하고 섬기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권사님들을 통해서 이 교회 성도들이 위로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손만 잡아줘도 이 사람들이 막 힘을 얻는, 그 사람이 기도하고 그런 마음들을 알기 때문에 이게 권사 직분의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바나바를, 이름이 사라졌다고 바나바를 우습게 봅니까? 바나바처럼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이름은 없어졌을지 모르지만 정말 바울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세우고, 사실은 이 나무가, 잘 보세요. 나무가, 어떤 나무가 영광이에요? 그 나무가 등치가 크고 이파리가 많고 꽃이 아름답고 그게 나무의 영광입니까? 이 꽃이 지면서 뭐가 나와야 돼요? 열매가 나와야 돼요. 이 배나무, 이 배, 사과나무, 그 배꽃이 아름답잖아요. 그죠? 사과꽃도 예뻐요. 그런데 그 꽃은 예쁘고 아름다웠는데 하나도 열매 안 맺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 나무? 쓸데없죠. 그러니까 열매를, 이 바나바의 열매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이 열매를, 이 성경 역사에서 이 바나바가 갖고 있는 열매처럼 더 큰 열매는 없어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큰 나무, 내가 높은 나무가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만드는 양을 안다면, 중요한 것은 이 권사님들의 그 역할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권사님들 잘 기억하시죠? 그죠? 영광스럽죠? 그죠? 이 영광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장로 직분을 이야기하는데, 장로의 직분은 무엇인가 하니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니,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3절에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장로의 직분을 한마디로 말하면 본을 보는, 양무리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 이 본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네, 그 단어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훈련소에 가면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조교요, 조교. 그래서 이제 훈련소에 가면 뭘 이제 총을 어떻게 쏴라 그러면서 설명을 해줘. 뭐 이렇게 어떻게 하고. 그러면 잘 모르니까 조교 앞으로. 그러면 조교가 딱 앞으로 와서 총 쏘는 모습을 딱 보여줘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본을 보이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따라가는, 어떤 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장로님의 본을 따라가요. 그래서 사실은 장로 직분이 무거운 직분이에요. 장로님들이 어떤 모습을 가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그런 형태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조교가 아니고 교관인 장로님들이 있어요. 시켜요. 그러면 온 교인들이 다 뭐 합니까? 다 시키고 말만 해요. 그 교회는 굉장히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장로님이 좋은 본을 보이시면 그렇게 되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별명을 붙였는데, 이 뭡니까? 국화빵. 이 국화빵이 뭡니까? 자, 이거 여러분들 먹어보셨죠? 그죠? 요 틀 내에서 그대로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본이라는 단어가 투포스라는 단어인데, 흔적.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할 때 그 흔적이 무슨 말인 거 아니?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이 어떤 사람들이 교회 왔더라도 장로님과 만나고 나서 대화하면 장로님의 틀 가운데 딱 잡혀서 그 신앙의 틀로 딱 들어가는. 그게 장로의 직분이에요. 굉장히 무겁죠. 그렇지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면서 우리가 장로님들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드려야 돼요. 우리 이용모 장로님은 얼마나 겸손하게, 제가 지난번에도 배웠고 또 어제도 같이 뵙고 뭐 있는데, 너무나 겸손하게, 너무나 이게 솔선수분한 모습을 보면서 아, 이 교회 어떻게 했구나라는 것을 그냥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서포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서 이런 장로의 직분까지 왔죠. 자, 그러면서 이 직분자의 삶들을 보는데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합니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이 직분자의 삶, 이 집사님으로만 보지 말고 직분자로만 본다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빌립 집사는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이 사람이 또 말씀 가운데 충만한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 말씀을 전하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복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교회가 커지잖아요. 커지는데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남쪽으로 가라고 해. 지금 이 산타바바라 한인 장로회가 막 부흥하는데 하나님께서 유치원 목사님 보고 아 저쪽에 뭐 샌프란시스코로 가라. 이거는 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니까 누가 와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인데 굉장히 높은 사람이.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 역사 가운데서 보면요, 에디오피아가 이 기독교 문화가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그 에디오피아의 역사입니다.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집사님들이 말씀 중심 가운데 서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기서 잠깐 좀 마무리를 치면서 직분자, 내가 직분자죠, 그죠? 직분의 그 이름은 다르지만 직분자인데 직분자로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저 혼자만 강의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 세 분, 네 분, 예, 요 줄별로 이렇게 같이 해서 앞뒤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직분자, 나는 집사로서, 권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가? 내가 전에는 그냥 집사는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고 권사는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아, 성경에서 보니까 모든 직분자의 중심은 말씀이구나. 그럼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잠깐 좀 쉐어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냥 혼자서 강의 듣는 게 또 중요하지만 그 원리를 가지고 내가 한번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요. 자, 하는데 이 소외되지 않도록 같이 다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뭐 길지 않은 시간인데 자, 지금부터 우리 이렇게 그 앞뒤로 같이 두 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고기는 요 앞에 와서 같이 하셔도 되겠네요. 그죠? 예, 앞에 하시고 자, 여기는 이렇게 한번 하시고 우리 고기 이렇게 그룹을 하시고 여기 이렇게 세 분 하시고 고기 이제 앞뒤로 하시고 예, 여기 예, 잘 됐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잠깐 좀